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해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저의 영혼에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이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 말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사오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만 온전히 의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의 이 시작은 창세기의 마지막과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무사히 정착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끝마쳐지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그들이 정착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속 선상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그 가족들이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수여받았던 약속의 수여자들은 다 죽고 없는데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이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주셨던 그 사건은 창세기에 46장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의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죽고 또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한번 그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은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 그 약속들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우리 성경은 한 장만 넘기면 이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오지만 그 시간의 간격은 약 400년 정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바로는 셈족에 속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에 그 바로는 그 애굽의 제18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역사를 연구하는 그 고고학자들도 그 의견의 일치를 완전히 보지는 못하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 주장 가운데 하나는 애굽에는 18대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한 왕조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그래서 18왕조가 이렇게 지속됐고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일 것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시대의 그 바로와 현재 지금 출애굽기 이 바로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부족. 다른 민족이 지금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지식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왕조를 경멸하는 그 지나갔던 그 왕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민족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 왕조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의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을 왕이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뭔가 전능하신 그 분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큰 세력이 되고 있는 것을 애굽의 왕이 보고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식과 창성함을 막아보려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의 번식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게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창성함을 인하여 근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어나가면서 주목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실행시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본문을 읽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씩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왕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바로의 그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이제 바로는 공개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산의 아이를 제거하려고 한그 계획은 비공개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가 이제는 모든 애굽 국민을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가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에 이 바로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진리가 있는데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얼마나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가지 재앙이 그 이후에 애굽에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뭐 신유의 기적들을 원하고 또 뭐 방언이라든지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데 사실 방언을 말한다든지 무슨 병이 낫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은 그렇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이 회심의 역사가 우리가 가장 놀라워해야 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며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로 이것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본문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는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전도서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주권적인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백성들인데 물론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애굽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그 백성들의 그 한 민족을 무자비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축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서 그래서 법정에서 대통령과 싸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드러나는 그 즉시 그들의 목숨은 끝난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서 바로가 명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줍니다. 17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거나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생명을 드리리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들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데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목숨조차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보전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구절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면 아마 아멘 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취할 수 있는 바로보다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20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노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가 지혜로 히브리 산파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답변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의 가장 지혜로운 말로 대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그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시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방식입니까? 그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또 가장 부유한 나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애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죠. 그곳으로 가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우리가 성취하자고 그렇게 모세가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몇 사람이나 동참하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되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끊이질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교회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도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할 때에 그 출석하는 그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아마 거의 한 15년 전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교육자들이 모이면 염려했던 것이 고등부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북의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작년들 한 5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출석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전도사님이 늘 이렇게 궁지에 몰렸죠. 유년부 몇 명, 유치부 몇 명, 뭐 중등부 몇 명, 청년부 몇 명, 장년부 몇 명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 보고를 하는데 고등부가 항상 숫자로 꼴찌입니다. 20명, 20명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때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의 하신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20명이라도 있잖아요. 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라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예 고등부 자체가 없는 그래서 많이 염려를 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더 심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더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죠.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뭐 비교적으로는 느끼겠죠. 상대적으로는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좀 가난하다.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난이나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이미 미국이나 한국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루시는 이 방식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대상들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두려워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가로 치를 각오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본다면 이 시대는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자녀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에 버려야 하는, 애굽에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그 시대는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시대입니까? 환경만 보면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렵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또 시련들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만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항상 선하고 지혜로우며 완전하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예배하며 우리의 목자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며 가장 두려워하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훌륭한 본을 보였던 히브리 산파들이었던 십브라와 부아의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